자, 다음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 문제를 말하겠는데 바로 살생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비교적 민감합니다. 무릇 정법 수련이라면 모두 절대적으로 살생을 금지합니다. 그럼 속인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모두 와서 파룬공을 수련한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수련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합니다. 왜 역사상 많은 법문은 모두 살생 문제를 이렇게 중하게 보며 모두 살생을 금지했는가? 종교 중에서는 살생을 하면 업을 빚을 수 있다고 했는데, 살생을 하면 자신에게 대단히 큰 죄업을 빚게 되어 더 수련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란 업이 구르고 굴러서 이 지경까지 온 것으로서 모두 아주 위험합니다. 하지만 나는 또 말했습니다. 사람이 아직 불성이 있는 것을 보고 비로소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법을 전한다고 나는 말합니다. 물론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초기에 남들도 말했습니다. 사람이 다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당신은 또 이 법을 내놓는가? 그 말의 뜻인즉 인류의 도덕이 현재 이미 아주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업력이 대단히 큽니다. 예전에 원시 불교 중에서 살생은 주로 살인을 가리킨 것으로 가장 엄중하게 여겼습니다. 사람을 죽였다면 이 사람은 곧 수련할 수 없습니다. 또 불교는 발전 과정 중에서 점차적으로 이 큰 가축도 아주 중하게 여겼으며 마지막에 대승불교가 오늘날까지 발전되어 오면서 이 작은 생명마저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마지막에 발전하다 보니 일부분 승려들은 극단적으로 나갔습니다. 이 길을 걸어도 개미를 밟아 죽일까 두려워하며 벌레를 밟아 죽일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뛰어넘어 다니고 땅 위에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발을 내딛습니다. 내가 말한다면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수련은 마땅히 정정당당하게 수련해야 하는 것만큼 우리는 일부러 어떤 생명이든지 죽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사람이 생활하는 환경과 생활하는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무의식 중에 혹은 그 벌레가 길에서 밟혀 죽었다면 생물계에서도 생태평형의 문제를 논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아마 수명이 끝났으며 마땅히 죽어야 할 것입니다. 그건 아마 이러할 것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의식적으로 어떠한 생명을 해치지 않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활방식, 생활환경, 생활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렇게 너무 소심한 군자처럼 다른 한 극단으로 갈 수 없으며 그것도 집착심인 것으로 그것이 집착이 아닌가? 내가 말한다면 강렬한 집착입니다. 이런 설에 따른다면 당신이 한 발자국 내디뎠을 때 벌레를 밟아 죽이지 않았고 개미를 밟아 죽이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미시아에서 당신은 얼마나 많은 미시적인 생물과 더욱 작고 더욱 작은 벌레를 밟아 죽였겠는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건 살생이 아닌가? 즉 우리는 이렇게 이 문제를 볼 수 없으며 우리는 마땅히 대범하게 수련해야 하며 정정당당하게 수련해야 합니다. 큰 곳으로부터 차가내야 하고 자신을 재고시켜야 하며 어떤 극단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럼 왜 이 살생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보는가? 종교 그것은 종교에서의 설이 있고 우리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본 진실한 상황을 여러분에게 말하겠습니다. 이 살생은 두 가지 방면에서 심각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발견하건대 한 사람이 태어날 때 많고도 많은 공간에 모두 하나의 당신이 태어나며 생김새는 당신과 같고 똑같은 이름을 부르며 일생 중에서 하는 일이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하지만 작은 방면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비슷합니다. 우주 공간 중에서 일정한 범위 내에 모두 하나의 당신이 태어나게 되는데 내가 말한다면 사람이란 대단히 복잡한 복잡체입니다. 그와 당신의 연대적 관계는 마치 우리 그 과학기술계에서 그 분자 부호를 그린 것과 같이 하나의 공이 한 가닥 선으로 이어지고 또 하나의 공이 한 가닥 선으로 이어져 이어지고 이어지며 이리저리 이어진 것으로 이런 관계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중심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생명이며 또 모두 당신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말한다면 당신과 하나의 완벽한 일체입니다. 그럼 이 속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그 중에 어느 한 당신이나 혹은 그 속에 어느 한 생명체가 그의 생명 노정을 다 걷지 못하고 중도에서 갑자기 죽어버리거나 혹은 살해되었거나 혹은 기타 천재 인화로 죽어버렸다면 한 가지 아주 위험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 죽어버린 생명은 어디에도 갈 곳이 없습니다. 왜 어디에도 갈 곳이 없다고 하는가? 왜냐하면 그의 전반 생명은 모든 그가 그의 생명의 전 과정을 다 끝마치기를 기다려서야만 비로소 그가 갈 곳으로 함께 찾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중에 하나가 죽어버렸다면 그는 갈 곳이 없으며 계속 기다려야 하는데 그런 기다림이란 아주 고생스럽습니다. 예전의 사람들은 이전에 그 스님은 초도를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진정한 초도의 함의는 바로 이런 고혼야귀, 갈 곳이 없는 이런 사람을 초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종교 중에서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다면 그는 확실히 대단히 고생스러운 경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는 그의 생명을 해친 사람을 몹시 미워하는데 그가 살아있는 동안, 즉 그의 생명의 이 기간 중에 그는 줄곧 미워할 것으로 그의 머릿속에는 업력이 생기고 끊임없이 공중에서 업력 덩어리가 생겨 그의 생명을 해친 사람의 몸으로 가해집니다. 그럼 살인하고 살생한 사람은 업력이 끊임없이 증가하게 됩니다. 게다가 살생 자체가 대단히 큰 업을 빚게 됩니다. 한 생명을 무척 고통스러운 지경에 빠지게 했으며 아울러 상당히 멀고 오랜 기간에 이렇게 되게끔 했습니다. 이는 심각한 한 방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본 것인데 확실히 이러한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상황은 사람이란 그의 일생에서 그가 태어났든 그의 생명의 전반 과정을 다 끝마쳤든 그가 출생하기만 하면 그의 일생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의 일생의 존재는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배치한 것인가? 어쨌든 그건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가령 정말로 어떤 사람이 그의 일생을 배치했다고 한다면 또 비단 그의 일생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은 모두 사회에 나오기 마련이고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마련이며 그의 생명이 어떻게 그 생명의 전반 과정을 걸으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어떤 사회관계가 발생하는가 하는 이 일체는 모두 균형적이고 잘 배치해 놓은 것으로 만약 한 생명체가 죽어버린다면 고급 생명이 배치한 이 사회 질서를 흐트러뜨리게 됩니다. 한 사람이 일을 하면서 그의 일을 통해 다른 방면과 연락을 취하게 되고 그의 제품이 생산되어 나와서는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인데 어쨌든 여러 방면의 사회관계가 흐트러집니다. 그럼 이 사람이 살생한 다음에는 그 고급 생명마저도 그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여전히 수련할 수 있겠는가를 당신이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이렇게 심각합니다. 때문에 이전에 어떤 세간소도에서 사부의 층차가 높지 못한데 그가 일단 살생하면 그 사부마저도 따라서 재수없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이 도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살생 문제는 우리가 본다면 확실히 아주 심각합니다. 이것은 또 자비심 문제와 연관됩니다. 특히 불가에서의 수련은 자비를 주장합니다. 자비가 없다면 중생을 널리 제도할 수 없는 것인데 살생을 하면 그것은 자비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건 역시 자비심 문제에 연관된 것이 아닌가. 어떠한 일이나 모두 인연관계가 있는 것으로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막론하고 아마 당신은 이전에 다른 사람의 것을 빚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비로소 당신을 해치려고 할 것인즉 아마 이런 상황일 것입니다. 물론 나쁜 일을 하고 사람이 오로지 나쁜 짓만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통제를 잃어버리는 것으로 통제를 잃어버리면 그는 이렇게 할 수 있으며 그러면 그는 업을 빚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문제를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으로 역시 아주 엄숙합니다. 또한 우리는 많은 생명체가 사람의 생명체와 똑같음을 발견합니다. 불교 중에서는 육도윤회를 말하는데 만약 정말이라면 기타 동물 몸에 있는 영체 그것과 사람의 왼손은 무슨 구별이 있습니까? 물론 이러한 일은 시간이 있다면 내가 지금의 과학이 발견한 일부 일에 근거해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여러분에게 엄숙하게 이 문제를 제출하며 만일 당신이 수련회를 생각한다면 만일 당신이 파룬다파 중에서 수련하려고 한다면 당신은 더는 살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 이곳은 남방이기 때문에 더욱이 여름에는 신선한 것으로 먹지 않으면 금방 냄새가 나고 썩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영공인에게 설법하는 것이지 속인에게 어떻게 생활을 잘하라고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가는 어쨌든 내가 생각하건대 이 일은 여러분 자신이 가서 참작하기를 바랍니다. 이 살생 문제를 말하게 되어 내가 방금 말했지만 우리 또한 너무 소심한 군자가 되어 길을 걸어도 개미를 밟아 죽일까봐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그 먹는 일체 생물에 다 생명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모두 목을 졸라매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말아야 할 텐데 그럼 무슨 수련을 할 것인가?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또 이런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이 파리 모기인데 남방에는 모기가 아주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1년 사계절 사라질 줄 모르며 이런 것들이 사람을 물고 있습니다. 파리는 아주 더러운 것으로 당신은 영공함으로 병이 생길까봐 두렵지 않지만 그 어린아이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이 세균을 옮길 수 있지 않은가? 내가 말한다면 이건 처리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쫓아버리면 그만입니다. 파리를 쫓아내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물론 그 모기는 몰아내기가 힘들며 그것은 어디든 어두운 곳으로 가는데 그것이 꼼짝 안 하고 있으므로 당신이 몰아내도 잘 나가지 않다가 저녁이 되면 그것이 또 나와 당신을 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 문제를 이렇게 대하면 됩니다. 나는 사람은 여전히 사람이 생활하는 환경,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 사람이 생활하는 형식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 만일 그 모기가 사람을 문다면 때려 죽였다면 그만입니다. 때려 죽였다면 그만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영공하기에 두려울 것이 없지만 당신 집에 어린아이가 물린다면 안 될 것입니다. 만일 전염병에 걸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려 죽였다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고하게 의식적으로 그것을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만 이러한 것들에 한해서입니다. 다른 것들은 누가 나를 건드렸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죽여버린다면 그건 안 됩니다. 나는 또 여러분에게 예를 들겠습니다. 석가모니가 2500년 전 고대 인도에서 법을 전할 때 이런 한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하루 그가 목욕을 하려고 했는데 삼림인지라 조건이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어린 제자를 불러 목욕통을 청소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내가 생각하건대 그 목욕통은 현대화한 목욕통이 아니라 아마 돌로 된 것이고 아주 평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제자는 이 목욕통을 청소하러 갔는데 목욕통 안에 벌레들이 가득 기어다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돌로 된 목욕통이라 벌레들이 가득 기어다녀서 몰아내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 어린 제자가 보니 만일 이 벌레들을 쓸어낸다면 아마 그것들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한 바퀴 돌아도 무슨 방법이 없어 이것은 살생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 그는 돌아와서 석가모니에게 말했습니다. 사조님, 목욕통 안에 벌레들이 가득 기어다닙니다. 그 뜻인즉 이런 것을 쓸어내면 그 벌레들을 죽이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석가모니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한마디 말했습니다. 자네는 가서 그 목욕통을 깨끗이 청소하게 라며 또 그에게 알려줬습니다. 석가모니의 분부를 받고 온 그는 되돌아 한 바퀴 돌고는 또 돌아갔습니다. 그는 석가모니가 자기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조님, 이 목욕통 안이 온통 벌레여서 제가 목욕통을 청소하기만 하면 그 벌레들을 죽이게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석가모니가 보니 그가 깨닫지 못하는지라 곧 말했습니다. 내가 자네더러 청소하라는 것은 목욕통이네. 그러자 그는 문득 크게 깨닫고 그 목욕통을 깨끗이 청소했으며 석가모니는 목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땅에 벌레가 있다고 해서 우리는 길도 걷지 않으며 목욕통 안에 벌레가 있다 해서 목욕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채소 양식은 모두 생명체이기에 우리가 목을 다 졸라매고 먹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안 됩니다. 사람이라 바로 이렇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살생이란 예전에는 줄곧 이 큰 생명을 아주 중하게 보았습니다. 비록 일부 작은 생명일지라도 아주 중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되도록 살생을 하지 않으며 되도록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생활환경을 보장해야 하는 만큼 이것도 잘못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말한 김에 나는 또 말하겠습니다. 일부 가짜 기공, 거짓 기공도 무슨 살생 문제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말하는가? 그는 초하루와 보름에는 살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초하루 보름에는 살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두 발을 가진 것은 죽여도 된다고 하는데 그 두 발을 가진 것은 생명이 아닌가? 그 초하루 보름에는 살인을 해도 범죄가 아니란 말인가? 이 기공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가 입으로 하는 말만 들어도 그가 사악한 것인지 바른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살생 문제를 말하게 되어 우리는 또 육식을 말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는 것이 살생인가 아닌가 하고 묻습니다. 고기를 먹는 것은 살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죽인 것이 아닌데 어찌 살생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단지 고기에 대한 당신의 집착에 불과할 뿐입니다. 고기를 먹는 것을 말하게 되어 우리는 먼저 이 집착심 문제를 말하겠습니다. 고기는 맛이 있어 먹게 되면 인이 박이게 됩니다. 고기가 없으면 밥이 넘어가지 않으며 고기가 없으면 밥을 먹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그 고기가 맛있고 인이 박인 것으로 먹고 싶어서가 아닌가? 물론 우리 여러분이 이 학습반에 참가하게 되어 여기에 왔는데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모두 고기를 먹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먼저 이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고기를 먹는 것은 한 가지 아주 강한 집착심입니다. 그럼 수련이란 바로 이 집착심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집착심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방금 이 집착심을 말했는데 내가 동북에서 수련반을 열 때 세 사람이 공원에서 나왔습니다. 아침에 내가 이 공원 입구로 가는데 이 세 사람은 큰 소리로 떠들고 고함을 치며 공원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무슨 공을 연마하기에 고기를 먹지 않는가? 고기를 먹지 않다니. 나는 10년을 적게 살더라도 고기를 먹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10년을 적게 살더라도 고기를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고기에 대한 집착심이 어느 정도로 강한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죽을지언정 고기를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강한 집착심을 마땅히 버려야 하는가 버리지 말아야 하는가 그건 꼭 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에게 고기를 먹지 말라는 주요 목적은 당신의 이 집착심을 제거하기 위함이며 속인이 내려놓지 못하는 이 집착심을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설법을 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그 해에 그 한 법문 중에 요구에 따라 말했으며 넓은 뜻의 법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당신더러 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는 진정한 함의는 바로 당신의 여러 가지 집착심을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또 단지 고기를 먹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나는 바로 이런 음식을 먹기 좋아하고 나는 바로 저런 음식을 먹기 좋아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집착심이며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 한문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하는가? 우리는 법이 사람을 연마하는 것을 강구하는데 또 공이 사람을 연마시킨다고 합니다. 당신이 연공하지 못해도 이 공이 당신을 연마시키기 때문에 많은 상태는 이 공으로부터 반영되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연공하는데 눈물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연공을 하면 이런 상태가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연공하면 저런 상태가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연공하면 고기를 먹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인가? 왜냐하면 우리 이 공 속에 당신의 이 집착심을 제거하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신 자신이 인위적으로 나는 오늘부터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이전에 줄곧 고기를 먹지 않았다면 당신은 여전히 그대로 유지해도 되며 이것은 상관없습니다. 우리 지금 일반적인 수련으로 말하면 나는 당신더러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우리 파룬다파를 연마하고 당신이 연마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은 고기를 먹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할 것인데 당신이 고기 냄새를 맡아도 비린내가 나고 먹으면 토하고 싶거나 구역질을 하게 되는데 틀림없이 이러합니다. 물론 사람과 사람은 또 같지 않으므로 어떤 사람은 평소에 고기를 한 사발이나 먹습니다. 그의 욕망은 아주 큽니다. 그 자신이 이 층차 중에서 그의 마음을 제거하는 그런 것이 아직 그렇게 강하지 않다 하지만 그 역시 고기를 봐도 별로 반갑지 않은 느낌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먹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일단 먹게 되면 배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그건 역시 당신에게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고기와는 인연이 없으며 영원히 고기를 먹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우리 이 공은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수련하는 주요 목적은 물질로부터 당신의 무엇을 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한 목적은 당신의 그 속인의 마음, 집착해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마음이 제거되었을 때 당신은 어느 날 당신이 또 고기를 먹을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면 냄새를 맡아도 비린내가 나지 않으며 집에서 먹어보면 어이구 괜찮구먼 하고 느끼는데 그럼 당신은 그대로 먹어도 되는 것으로 이건 문제가 없습니다. 당신이 먹을 수 있으면 먹도록 하며 먹을 수 없다면 자연히 먹지 못합니다. 먹을 수 있게 된 것은 당신의 그 집착심이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고기를 다시 먹어도 그다지 맛이 나지 않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집에서 그런 음식을 하면 따라서 먹고 집에서 그런 음식을 하지 않아도 당신은 생각하지 않는데 그 집착심이 없어진 것으로서 목적에 도달하면 됩니다. 그때 가서 당신이 다시 고기를 먹어도 우리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물론 속인 사회 중에서 수련하기란 복잡합니다. 또 어느 때 가서 당신의 이 마음이 되살아날지도 모릅니다. 당신 집에서 늘 고기 음식을 하는데 이 냄새가 늘 풍기므로 잘못하면 당신은 또 인이 박일지도 모르는데 그럼 이 문제는 여러 번 반복이 나타날 수 있으며 갑자기 어느 날 당신은 또 먹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식이 지난 다음 당신이 이 마음을 제거한 후에 당신은 또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공법 중에서는 시간이 모두 비교적 짧으며 일반적으로 두 달 정도이거나 어떤 사람은 일주일, 2주일이면 곧 지나갑니다. 그가 평소에 고기에 대해 별로 집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주 빨리 지나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한동안 지속하게 되는데 하지만 가장 길어도 반년을 넘기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반년을 넘기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대다수는 한두 달 내입니다. 이 마음을 제거해버렸다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육식 문제입니다. 원시 불교 중에서 그는 또 고기를 먹지 않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석가모니가 초기에 제자를 거느리고 법을 전할 때 고기를 금한다는 이 조목의 계율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고기를 훈이라고 여기며 금하고 있는데 사실 나더러 말하라면 지금의 불교는 계량 불교가 아닙니까? 석가모니가 애초에 불교를 창립할 때 계율 중에 고기를 금한다는 것이 없었으며 그 역시 사람이 각종 음식물에 대해 음식물을 고르는 이 집착심을 제거할 것을 주장했지만 그는 고기를 단독으로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방금 내가 말한 것처럼 당신은 어떠한 것에 집착해도 모두 안 됩니다. 당신이 바로 이런 음식을 먹기 좋아한다면 갑자기 어느 날 당신은 그 음식을 보기만 해도 마음속으로부터 구역질이 나며 혹은 그 음식을 보기만 해도 위에서 신물이 나와 먹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할 텐데 그것은 바로 당신의 집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기타 음식물 역시 마찬가지인 것으로 역시 이런 상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초기에 법을 전할 때 인도에서 그의 것을 전할 때 왜 고기를 금하는 것을 말하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그때는 세계적으로 인구가 아직 많지 않았고 많은 지역은 아주 낙후했습니다. 전 세계의 경작 면적은 한계가 있어 도처의 삼림이며 늪이었습니다. 곡물도 대단히 귀했습니다. 아울러 원시사회에서 갓 벗어났기에 많은 사람은 유목인의 생활을 했고 심지어 사냥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어떤 지역은 육식을 위주로 했고 음식물이 매우 모자라 골라 먹을 여지가 없었습니다. 석가모니가 당시 화상들을 거느리고 밥을 빈 것은 무엇 때문인가? 화상들로 하여금 속인에 어떠한 욕망적인 생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이 돈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데 대신더러 돈을 만지지 못하게 하고 대신더러 출가하게 했습니다. 사람이 이런 물건을 좋아하고 저런 물건을 좋아하는데 모두 가지지 못하게 하고 대신더러 오로지 동양사발 하나만 갖게 해서 당신이 각종 집착심을 제거하도록 강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란 사람이 수련하려면 아주 어려우며 그의 마음이 언제 가서 또 되살아날지 모릅니다. 나중에 어떤 화상은 이 동양사발을 가지고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이 동양사발을 보라. 돌로 된 것인데 조각이 얼마나 잘 되었는가. 그는 나의 이것이 보기가 더 좋다 하고 어떤 사람은 나의 이것은 은으로 된 것이다. 나의 이것은 동으로 만든 것이다. 나의 이것은 옥으로 만든 것이라면서 동양하는 사발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양사발을 보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이것은 좋기 때문에 이 동양사발을 보관해야겠다며 동양사발을 몇 개씩 챙겼습니다. 석가모니는 이런 것을 보고 이 동양하는 사발에 대해 여러 사람들에게 몇 차례 법을 말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집착하지 말라. 만일 당신이 이런 것들에 집착한다면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라. 당신의 집에는 좋은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테니 가서 챙기면 될 것인데 하필 이 동양하는 사발을 당신이 무슨 좋은 것으로 여기고 남겨서는 뭘 하겠는가. 그렇지 않은가. 바로 이 동양하는 사발에 대해 또 한 차례 법을 말했습니다. 그때 석가모니는 이렇게 수련했습니다. 제자를 거느리고 최대한도로 그들의 집착심을 제거시켰습니다. 이렇게 하자 화상들은 자연히 농사도 짓지 않고 장사도 하지 않으며 노동도 하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 음식물 조달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는 제자를 거느리고 가서 밥을 빌고 탁발을 했는데 그때의 곡물과 음식물은 매우 귀했습니다. 그러므로 남들은 무엇을 먹으면 그것을 주었으며 심지어는 뭘 먹다 남으면 그것을 주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는 육식을 위주로 했으므로 사람들은 먹다 남은 것을 좀 주는데 그렇다고 당신이 안 가질 것인가? 사람도 아주 적다 보니 심지어 하루에 밥 한 사발을 얻기조차 무척 어렵습니다. 이러했기에 그는 고기를 금하지 않았으며 고기를 먹지 못한다는 이 한 조목에 게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훈을 개한다는 것을 말했는데 그는 왜 훈을 개했는가? 그가 가리킨 훈이란 고기를 가리킨 것이 아닌데 지금은 고기를 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석가모니의 그 법은 세 글자로 개괄됩니다. 즉 개정해입니다. 개란 정을 위한 것입니다. 정은 오히려 그것의 핵심으로서 다시 말해 가부좌하고 착실하게 수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그 화상을 본다면 경서를 보는 것을 마치 주요 과목으로 삼는데 물론 경서를 보는 것을 주요 과목으로 삼아도 됩니다. 하지만 수련을 해야 되는데 그는 수련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서는 좋지만 아주 적게 보며 하루 세끼 배불리 먹고 잠만 잠으로 선실, 선정하는 방석, 선대를 본다면 모두 먼지가 두툼히 쌓였으며 앉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은 가부좌를 하고 착실히 수련해야 하는데 수련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의 착실한 수련이란 하루 종일 거기에서 수련하며 밤에도 가부좌를 하고 낮에도 가부좌를 했는데 그것은 주요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칭찬을 제거하는 주요한 한 방면이었기에 그럼 당신이 가부좌를 하고 있는데 누가 만일 당신을 교란한다면 그것을 가장 큰 파괴로 여겼습니다. 만일 어느 화상이 파, 생강, 마늘과 같은 것을 먹었다면 그 냄새가 코를 찔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입정하지 못하게끔 하고 수련하지 못하게끔 했습니다. 그때 화상의 가부좌를 할 때는 8사람, 10사람씩 빙 둘러앉아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서 가부좌를 했는데 삼림 속이나 혹은 산골 속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냄새가 자극적이어서 다른 사람들이 입정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때 파, 생강, 마늘은 훈에 속하며 먹지 못한다며 명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온 것입니다. 화상들의 파, 생강, 마늘은 이렇게 온 것입니다. 사실 익힌다면 그것은 냄새가 없으며 이 문제에 관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파, 생강, 마늘을 날것으로 먹지 못하게 금지했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우리 중국으로 전해 들어온 후 당시 인도에서 이미 대승불교로 고쳐졌으며 대승불교로 개량된 후 계율이 많아졌습니다. 이 계율에 대한 요구는 보살법에 미쳤고 심지어 불법 수련에까지 미쳤습니다. 이렇게 되어 그것의 계율 요구 역시 높았습니다. 그 중에 육식을 훈에 속한다고 했고 또 고기를 먹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온 것입니다. 방금 나는 이 육식과 그 원인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많은 승려는 아주 높은 층차로 수련된 후 그는 고기를 먹든 먹지 않든지 간에 전혀 주요한 것이 아님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특히 우리 광동, 동남아에 모두 이런 설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에게 부처 수련을 하는가 안 하는가 묻는다면 그 말은 마치 너무 유행이 지난 듯한데 그는 부처 수련을 하고 안 하고를 말하지 않고 우리 집은 채식을 하는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암시하는 뜻이란 바로 내가 부처 수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채식을 한다는 것으로 그가 부처 수련을 하는 것을 대체하는데 그건 너무나 차이가 큰 것입니다. 당신이 고기를 먹지 않는다면 당신은 단지 이 고기 자체에 대한 이 한 점에서의 집착을 버린 것이지만 사람의 집착심이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치 내가 말한 것처럼 과시심, 질투심, 이런 각양각색의 심리가 그야말로 매우 많은데 당신이 이런 한 가지 집착을 버렸다고 부처 수련으로 칠 수 있는가? 내가 말한다면 너무나 차이가 큰 것으로서 부처 수련을 대표하지 못합니다. 말법식이라 그 역시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나는 고기를 먹지 않는다며 마치 나는 부처로 수련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안 됩니다. 당신의 신심이 제고되어 올라가지 않는다면 당신이 고기를 먹지 않고 금식을 한다 해도 다 수련 성취되지 못합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반드시 진정하게 자신을 제고해야만 됩니다. 속인의 실천 중에서 가장 복잡한 환경 중에서 곤두박질치고 달려내야만 당신은 비로소 수련에 올라올 수 있는 것이며 사람 몸에 일체 좋지 못한 것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방금 나는 우리 파룬궁이 어떻게 육식 문제를 대하는가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위적으로 당신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그가 원래 고기를 금했다면 그런 대로 금하면 됩니다. 사실 아주 높은 층차에서 수련할 때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로 말하면 아마 어떤 사람은 스승님은 뭘 드시는지 물을 것인데 나는 아무것이나 다 먹습니다. 하지만 그런 독이 있는 무슨 긴 벌레라든가 뱀이라든가 무슨 난잡한 것들을 나는 먹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음식은 다 먹습니다. 고기가 있다면 나도 따라서 먹을 수 있지만 나 또한 그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있으면 먹는데 어쨌든 나는 배불리 먹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주로 고려한 것이란 내가 나와 법을 전하면서 이러한 일을 하게 되는데 교제를 해야 할 많은 일들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그의 석가모니가 법을 전할 때도 이러했으며 역시 이러한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육식을 말한 김에 우리는 또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이것은 모두 사람의 인인데 인이란 바로 집착입니다. 인이 박인 것은 바로 집착해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거 종교로 말한다면 술을 마시면 성을 난잡하게 한다고 했는데 성을 난잡하게 한다면 그건 함부로 하는 짓이 아닌가? 그럼 또 무엇을 수련한단 말인가? 또 도가에서 말하기를 술을 마시면 맥을 막히게 한다는데 진짜든 가짜든 우리는 그것을 논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 한 가지 상황을 말한다면 당신의 신체에서 수련해 나온 것들, 특히 불가에서는 모두 그 술 냄새를 아주 꺼립니다. 그 술 냄새를 아주 싫어합니다. 당신이 술을 마실 때 당신 신체의 일체 생명체는 당신의 공을 포함해 모두 몸에서 떠나가며 당신의 몸에 있지 않습니다. 이 냄새는 아주 독합니다. 때문에 나는 여러분에게 역시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합니다. 그럼 교제가 적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더욱이 우리 남방에서는 개혁개방으로 인해 말입니다. 당신에게 억지로 권할 사람이 없으며 당신이 뭘 마시려고 하든지 당신이 음료를 청하든 당신이 사이다를 청하든 당신이 광천수를 청하든 그가 맥주를 청하든 내가 말한다면 이건 모두 자기 나름대로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마시지 않는다면 내 생각에 그도 억지로 당신에게 권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련하지 않는 사람은 말합니다. 술을 좀 마시는 것은 피를 순환시키는 작용을 하기에 몸에 좋은 점이 좀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어쨌든 속인의 설입니다. 영공인인 당신이 피를 순환시켜서는 뭘 하겠는가? 당신의 피를 그것으로 순환시킬 필요가 있는가? 다음으로 우리는 또 담배를 피우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남들이 말할 때 속이는 술을 마시면 그래도 신체에 조금 도움이 되며 나이가 많은 사람은 술을 좀 마시는 것으로 한기를 제거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적어도 중의에서는 또 약술을 말합니다. 물론 여기까지 말한 김에 언급할 것은 도가, 대도를 수련하는 한 가지 대도가 있는데 대도라고 다 이런 것은 아니며 일부 개별적인 문파에서는 음주를 강구합니다. 술에 취하지 않으면 끝나지 않으며 취하도록 마시고자 하는데 한 번 취하면 며칠, 몇 달, 심지어는 몇 년이 걸립니다. 그는 왜 이렇게 하는가?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준다면 그가 집착심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며 그더러 반드시 이렇게 하게끔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술연하는 것은 이 사람이 아니라 그의 후엔선, 후에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술로 그를 마취시켜야만 그 사람은 비로소 술연할 수 있는 것으로 대단히 슬픕니다. 많은 사람은 다 알고 있지만 역사상 많은 신선은 모두 잠을 잘 잡니다. 모두 그를 아주 숭배하고 있지만 내가 말한다면 그는 대단히 슬픕니다. 그 자신도 누구를 수련시키는지 모르고 있는데 다만 그가 마지막 일보에 이르러서야 그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이 법을 말하는데 많고 많은 것은 사람이 마땅히 알지 못하게끔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알다시피 예전에 석가모니의 법이 유전되어 나오면서 많은 것은 다 깨달음에 의한 것이었지만 우리는 오늘날 매우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 일은 지금 이 역사 시기에 처해 특수하게 한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그렇게 이 법을 말한다 해도 그 역시 듣지 않으며 지금의 사람은 더욱 깨닫지 못합니다. 말해준다 해도 또 반드시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어떤 사람은 또 난잡한 것들을 제기합니다. 물론 이 오성은 다 같지 않습니다. 우린 되돌아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남들은 술을 마시는 것은 속인에게 좋은 점이 조금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담배를 피우는 것은 사람에 대해 좋은 점이 조금도 없습니다. 담배를 끊도록 권유할 때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누가 이런 한마디 말을 했다고 하는데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이 말을 빌어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담배를 피우면 대뇌를 휴식시키고 신경을 조절할 수 있으며 담배를 피우면 두뇌 활동에 좋은 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말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고 남도 속이는 것입니다. 그 담배는 당신의 대뇌로 하여금 전혀 맑게 할 수 없으며 또 당신으로 하여금 무슨 좋은 점을 얻도록 하지 못합니다. 정반대로 당신에 대해 나쁜 점이 있습니다. 그럼 왜 어떤 사람은 담배를 좀 피우고 나면 몸이 가뿐해진 것처럼 느껴지는가? 왜 이런 감각이 있는가? 내가 말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정신작용이며 자기를 속이고 남도 속이는 것이라 당신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여김으로 당신의 정신은 이런 한 가지 작용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동시에 당신이 담배 한 대를 피웠다 해서 휴식이 되었고 신체가 좋아졌다고 느껴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담배를 피우는 과정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거기에 앉아서 휴식했으며 휴식하여 느슨해진 것이지 담배를 피워서 휴식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흡연은 좋은 점이 조금도 없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연공인은 신체를 정화시켜야 하며 신체를 끊임없이 정화시키고 신체를 끊임없이 정화시켜 높은 층차로 돌파합니다. 병이 있는 사람도 신체를 정화시켜 병이 없게 만드는 것을 강구하는데 우리는 줄곧 당신을 도와 정화시키며 공 역시 이 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당신이 연기가 나는 것을 또 계속해서 몸으로 부어넣는가?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사람들은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신체에 해롭다면서 이 방면의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사람들은 많은 예를 들었습니다. 인체를 해부할 때 발견한 것에 의하면 담배를 피운 시간이 긴 사람은 기관이 모두 시커멓고 기관지마저 모두 시커멓고 중한 사람은 폐마저도 시커멓고 식도마저도 시커멓다고 합니다. 남들이 한 말이 아주 맞습니다. 이 해부한 것이 거기에 놓여 있는데 시커멓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시커멓습니다. 우리 북방 사람들은 알지만 그 굴뚝도 시간이 길면 검댕이가 너무 많게 되어 털어내야 하는데 당신은 이 연기만 피우면서 털지 않고 늘 이렇게 안으로 부어넣기만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시커멓습니다. 또한 한 연공인으로서 끊임없이 정화되어야 하는데 당신은 또 끊임없이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말해보십시오. 어느 한 점에서 부합되는 것인가? 그러므로 내가 말한다면 당신이 진정으로 연공하려고 한다면 담배를 끊어야 합니다. 당신은 어느 부처 수련을 하고 돌을 닦는 사람, 절의 불상이 담배를 물고 있는 것을 보았는가? 어떤 사람은 끊지 못하는데 주요 원인은 나는 끊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 자신이 굳센 의지가 없으며 당신이 끊으려 하지 않고 인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추진력이 없다면 끊기가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준다면 당신이 수련하려고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끊도록 하십시오. 마침 내가 오늘 이 담배 문제를 말할 때 나는 한 가지 것을 내보냈기에 당신이 다시 담배를 피운다면 당신은 그 담배 맛이 아주 쓰며 아주 견디기 어렵고 맛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인도 많이 작아질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당신은 그것을 끊도록 하십시오. 이건 기회이므로 만약 끊지 않는다면 이런 기회는 더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기회가 더는 없을 것입니다. 방금 우리는 이 살생과 육식 문제에 대해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또 질투심을 말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단독으로 내놓고 말해야 하며 단독으로 내놓고 그것을 말해야 합니다. 또 말하지 않아도 안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신식 문제를 언급할 때 나는 모두 개괄적으로 말했고 어느 한 가지 마음을 자세하게 내놓고 단독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질투심을 우리는 단독으로 말하려 합니다.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지금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강렬하게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이 나쁜 짓을 함은 모두 이 질투심으로 말미암아 조성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온몸에 병을 만들고 잘 먹지도 못하고 잘 자지도 못하는데 역시 질투심이 조성한 것입니다. 지금의 사람을 엄중하게 교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의 근원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중국 사람은 아주 내향적입니다. 외국인, 서방 사람은 아주 이상하게 여깁니다. 이 중국 사람들은 왜 이런가? 그는 좋든 나쁘든 말하지 않으며 분명히 그러한데도 그는 이러하다고 말합니다. 실제상 겸손한 것이지만 그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는 너무 외향적이기 때문에 마땅히 어떠하면 바로 어떠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국 사람은 이렇지 않습니다. 화가 나도 보완할 수 없고 기뻐도 보완할 수 없습니다. 물론 수양이 있고 쉽게 드러내지 않는데 이건 오히려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 다른 한 가지 좋지 못한 면을 가져옵니다. 사물은 마땅히 두 개 면으로 보아야 하며 변증적으로 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중국인의 이런 내향적인 성격은 주요하게는 중국의 유교로부터 온 것입니다. 수양을 중시하고 쉽게 나타내지 않는 것을 중시하며 재간이 있어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지금의 인류는 말법시기에 있어서 유교든 도교든 불교든 천주교 기독교든 얼마나 되는 사람이 그것이 요구한 것에 따라 하는가? 다시 말해 신법의 요구가 없으며 이미 말법에 도달했습니다. 그럼 이때 이르러 사람이 통제를 잃었을 때 마치 우리 중국 사람처럼 이런 내향적인 성격은 강렬한 질투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방금 이 외국 사람은 외향성이 있다고 말했는데 내향과 외향에 대해 나는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이 외국인을 말한다면 그가 기뻐하는 것을 당신은 보아낼 수 있고 그가 화를 내는 것도 당신은 보아낼 수 있으며 그가 잠시 후에 좋아지는 것도 당신 역시 보아낼 수 있는 것으로 그는 모두 표현되어 나옵니다. 그는 바로 이러한 것이라고 여기며 무슨 겸손이고 아니고를 말하지 않으며 그는 이런 것을 중시하지 않고 마땅히 실제적이어야 한다고 여깁니다. 중국 사람은 이런 것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 차이점은 대단히 큽니다. 때문에 중국 사람은 아주 내향적이고 외국인은 아주 외향적이어서 표현되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예를 듭시다. 외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당신이 일을 잘한다면 사장은 기뻐서 보너스를 더 줍니다. 당신에게 돈을 더 줍니다. 이 외국 사람도 아주 외향적이라 기뻐서 이 돈을 남들 앞에서 한 장 한 장씩 세면서 오늘 사장님이 나에게 돈을 이렇게 많이 주었다고 기뻐하며 돈을 호주머니에 넣고 가는데 그는 남몰래 하지 않습니다. 만약 중국 사람이라면 안 됩니다. 당신이 잘했다고 이 사장이라든가 상사는 당신에게 보너스를 좀 더 많이 주면서 빨리 남몰래 감춰야지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된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인가? 다른 사람이 질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과 사이좋은 친구라도 마음속으로 내키지 않아 하며 한턱 내라, 밥을 사라, 밥을 사, 한턱 내라 하며 당신을 불러갑니다. 바로 이런 두 가지 같지 않은 관념이기에 두 가지 같지 않은 결과가 있게 됩니다. 그 외국 어린이가 학교에서 100점을 맞았다면 그는 이 100점을 맞은 시험지를 들고 기뻐서 집으로 깡충깡충 뛰어가면서 외칩니다. 나는 100점을 맞았어요. 나는 100점을 맞았어요 하면서 집으로 깡충깡충 뛰어갑니다. 이웃들은 창문을 열고 외칠 것입니다. 야, 톰 장하구나 라고 칭찬해주고 저쪽에서는 야, 잭 잘했구나. 다음번에 또 100점을 맞으려무나 하면서 그와 함께 기쁨을 나눕니다. 만약 그 일이 중국에서 일어났다면 참으로 잘못됩니다. 이 학생이 100점을 맞고 기뻐서 깡충깡충 뛰며 나는 100점을 맞았어요, 나는 100점을 맞았어요 하면서 집으로 뛰어갑니다. 그 이웃들이 창문을 열고 방문을 열기도 전에 집안에서는 벌써 욕부터 나옵니다. 뭘 우쭐거릴 게 있냐, 뭐 대단할 것 있어, 그저 100점 맞은 걸 가지고, 누구는 100점을 못 맞아본 것처럼. 이 같지 않은 관념으로 조성된 결과도 같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집착심의 체현이며 이것이 바로 질투심입니다. 이런 마음, 이런 질투심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무척 딱딱하게 만들며 서로 불복하고 서로 헐뜯게 만듭니다. 이런 일을 외국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들 중국 사람은 내부 싸움을 잘하며 서로가 서로를 해친다고 합니다. 출국한 사람들, 외국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왜 당신들 중국 사람들은 이렇듯 단결이 되지 않는가. 그가 저 사람을 헐뜯고 저 사람이 이 사람을 헐뜯는다고 합니다. 그 사장이 여기에서 일하던 사람을 고용해 갔는데 그가 여기에서 일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가서 교란하며 그에게 험담을 합니다. 이 사람을 말한다면 이 질투심은 우리 현대인을 교란하며 대단히 심하게 교란합니다. 그 연공하는 사람도 당신이 방금 연공의 길에 들어선 만큼 아직도 이 방면에 많은 부족함이 있으며 많은 질투심이 있는 것으로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심각하게 제기하는가? 이 문제를 말입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규정, 고정된 규정이 있는데 질투심을 제거하지 않으면 전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기타 방면에서 어떻게 잘 수련되었든지 막론하고 모두 수련 성취함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 역시 대단히 심각합니다. 연공인 사이에서 표현되는 건 역시 대단합니다. 속인 사이에는 상호 단결이 되지 않고 단결이 되지 않은 많은 요소가 조성되고 마음속으로 평형을 잡지 못하는데 나는 왜 마음속으로 평형을 이루지 못하는가? 그는 당신도 두 손에 머리가 하나이고 나도 두 손에 머리가 하나인데 왜 당신이 나보다 더 많이 얻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당신은 같은 일을 한다고만 보지 마십시오. 같지 않습니다. 보수도 같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사람이 잘하고 못하는 문제가 있으며 일을 잘하고 못하는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준다면 그것은 사람의 근기가 조성한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절대 평균주의를 할 적에 사람은 태어나서 모두 같으며 후천적으로 사람이 개변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나는 이 말이 너무나 절대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태어나자마자 왜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가? 태어나자마자 왜 병이 있는 애들이 있는가? 지금 더욱 이상한 것이 있는데 태어나자마자 이가 있고 머리카락이 자라고 말을 할 줄 아는데 어떠한 사람이든 다 있습니다. 그것은 천편일률로 될 수 없습니다. 후천적으로 사람이 개변되었다고 하는데 내가 말한다면 꼭 후천적으로 사람이 개변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일생은 일찍이 그렇게 잘 배치되어 있는데 어찌 같을 수 있습니까? 장래에 그가 발전해 내려간다면 그는 바로 자신의 생명의 길에 따라 발전하는 것이며 그는 자신 생명의 그 한갈래 길을 따라 발전합니다. 그럼 그의 생명의 길에 이런 것이 없는데 그가 억지로 얻고자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그는 얻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질투심이 생긴 것입니다. 잘 먹지도 잘 자지도 못하며 자신의 온몸을 병주머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늙음하기는 비관하고 실망하며 불공평한 것에 매우 화가 나서 이로 인해 온몸에 병이 생기고 의기소침해집니다. 사실은 이 한층의 이치를 보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도리를 말한 것처럼 당신이 볼 때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며 공장에서 일하는 솜씨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무엇이든 다 잘하며 남들은 모두 당신을 칭찬합니다. 혹은 한 사무실에서 그는 아무것도 잘하지 못하고 당신은 무엇이든 잘합니다. 그러나 남은 그를 책임자로 승진시켰고 또 당신의 상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마음속으로 평형을 잡지 못하며 도처에서 사람을 찾아다니며 말합니다. 사람은 이 점을 알지 못합니다. 당신은 그가 뭐든 잘하지 못한다고만 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의 명예는 그것이 있고 당신은 뭐든 다 잘하지만 당신의 명예는 그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은가? 그러므로 당신이 어떻게 힘을 쓴다 해도 다 안 됩니다. 큰 나쁜 짓을 해서 얻지 말아야 할 남의 것을 탈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큰 업을 짓게 됩니다. 속이는 이 한층의 이치를 보지 못하며 늙음하게 가서 아무것도 얻지 못해 의기소침해집니다. 심지어 늙음하게 가서도 이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는데 산다는 것이 매우 힘들어 얼떨떨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물론 우리 이 강의는 연공인에게 말해주는 것으로 사실은 이러합니다. 이건 속인 중에서 비교적 강렬하게 표현되며 연공인 중에서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물론 많든 적든 간에 그 상태라든가 하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남이 자기보다 연말을 잘했다면 마음속으로 평형을 이루지 못합니다. 심지어 우리 보도소의 소장도 만일 바꾸어버린다면 물론 이는 개별적이며 대다수는 모두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으로 평형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게 될 말인가? 내가 그보다 나은데 왜 나 이 소장을 떨어뜨리고 그로 바꾸는가? 내가 당신에게 준 것은 벼슬인가? 아니면 당신더러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라고 한 것인가? 만일 당신이 벼슬을 얻고자 한다면 직장에 가서 하도록 하십시오. 게다가 돈도 벌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모두 의무적인 것인데 당신은 무슨 집착할 것이 있는가? 당신은 완전히 남을 위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깃발을 자기 집으로 가져가서는 남에게 주지도 않으며 마치 당신 자신에게 주는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파룬궁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인데 당신의 집에 갖다 놓으면 누구에게 널리 알린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더러 널리 알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당신은 어느 점에서 당신이 영공인의 표준에 맞으며 당신이 한 것이 맞다고 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아닌가? 물론 우리의 공에서 우리 이 문 중에서는 아주 적으며 이런 것이 아주 적습니다. 기타 법문 중에서는 비교적 심각한 것으로 기타의 기공에서는 서로 간에 돈을 위해 다투고 싸우며 서로 단결하지 않고 공파와 공파 사이에서도 다투고 있습니다. 그가 그를 욕하고 그가 그를 욕하면서 이렇게 하던데 참으로 난장판입니다. 물론 모두 질투심이 작용한 것이 아닙니까? 무슨 당신이 좋고 그가 나쁘다는 것인데 당신이 좋고 그가 나쁘다는 것도 모두 속인의 마음이며 모두 속인입니다. 영공에서는 뭐라며 그 영공을 해서는 무슨 쓸모가 있는가? 아무 쓸모도 없습니다. 물론 이건 역시 제거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중국 고대에 돌을 닦을 때에도 이런 마음을 품은 사람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 이야기책에서 쓴 것처럼 원시 천존이 강자아를 파견해 그더러 가서 신을 봉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공표가 불복하며 질투하기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보라, 나 이 머리는 잘라버려도 다시 붙을 수 있는데 저런 늙어빠진 영감더러 가도록 하고 나를 가지 못하게 한다면서 늘 강자아를 교란했습니다. 비록 이것은 이야기지만 이런 뜻을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사형, 사제지간의 질투심들이 모두 있었습니다. 즉 이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것으로 질투심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어쨌든 모두 수련 성취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절에서 신통을 말하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석가모니 시대에 바로 신통을 말했습니다. 석가모니는 신통을 운용했는데 그의 10대 제자 중에 목건련은 신통 제일로 꼽혔고 또 여제자, 10대 여제자 중에서 연화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역시 신통 제일로 꼽혔습니다. 그들의 실화는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만일 당신이 절에서 이런 것을 말한다면 당신을 주아인마 되었다고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럴 수 있는가? 왜냐하면 그 절의 주지, 방장은 물론 중국 역사상에 많은 고승이 나타났으나 갈수록 더 안 되었으며 한 세대 한 세대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와서 그것은 더욱 안 되게 되었습니다. 절의 그 주지라든가 방장이라든가 큰 스님, 상좌, 주좌인 그는 반드시 대근기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는 다만 연세가 많을 뿐이므로 학렬을 따져서 여기까지 온 것으로 그것은 속인이 그에게 준 명칭이지 부처의 명칭이 아닙니다. 당연히 주지가 되니 시중을 드는 사람이 있게 되어 좋겠지요. 그러나 시중을 들수록 더욱 대가를 치르지 않게 되고 고생을 겪지 않을수록 수련 성취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불을 떼고 밥을 짓는 작은 스님은 꼭 소근기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등급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가 고생을 가장 많이 하므로 가장 쉽게 개호될 수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개호하게 되자 절의 화상들이 모두 그를 찾아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이 주지가 생각하니 이 주지 노릇을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이게 될 말인가 하며 질투하기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내가 개호하지 못했는데 그가 개호하다니 안 된다. 그는 주아인마다라면서 그를 절에서 내쫓으며 배척합니다. 오래고 오래되어 누가 만일 어느 날 절에서 이것을 말한다면 곧 주아인마 되었다고 합니다. 질투심에 관한 문제를 나는 이만큼 말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심각합니다. 때문에 우리 많은 사람은 사회적으로 오늘날 인류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도 많게는 모두 질투심으로 말미암아 조성된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병원의 병치료와 기공의 병치료 관계를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기공으로 병을 치료하는데 기공은 수련에서 가장 낮은 층차일 것입니다. 기공사, 즉 다시 말하면 그는 사실 수련자입니다. 수련하는 사람이 병을 치료한다면 능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고층차의 수련자는 업을 없애주는 정도에 도달할 수 있고, 낮은 층차의 사람은 업을 없애는 데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럼 그는 이 병을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이 나지 않으면 1년이나 반년이 지나거나 또는 몇 년이 지나서야 병이 나며, 혹은 당신에게서 멀리 밀어버렸을 때는 그것은 다른 난으로 전화됩니다. 아마 당신의 집이 재난을 당하거나 혹은 친지, 친구의 몸으로 전화될 것인즉 이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수련 과정 중에 있는 기공사는 업을 없애는 목적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다만 업력을 뒤로 미루고 업력을 전화시킬 뿐입니다. 많은 기공사의 수련은 모두 후이스 수련이기 때문에 그 자신도 그가 한 일이 무슨 일인지, 어떻게 한 것인지, 어떻게 치료한 것인지 모르고 있으며 그 자신은 모릅니다. 그는 다만 병이 나아졌다는 것만 알 뿐입니다. 그 환자도 편안해지고 가뿐해졌으며 병이 없어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진정하게 수련하여 아주 높은 층차로 도달한 사람만이 비로소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낮은 층차든 높은 층차든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이런 수련자들이 많은 사람에게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하게 했는데, 이는 모두가 다 아는 바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찌 이렇든 많은 사람이 기공을 연마하겠습니까? 이것은 소홀히 할 수 없는 한 가지 대중적인 활동입니다. 내가 말한다면 지금 1억에 달하는 사람들이 기공을 연마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이렇게 광범위한 대중적인 활동을 당신이 보고도 못 본 척해도 안 되며, 당신이 그것을 부인해도 안 됩니다. 왜 여러 사람이 이렇듯 믿는가? 바로 그것이 확실히 몸을 건강하게 하는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속인의 현존 물질 공간에서 병이 어디로 갔든지 상관없이 어쨌든 그가 지금 편안해졌으니 이것은 몸을 건강히 한 것이 아닌가? 그것은 이런 작용에 도달할 수 있으며 이 상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기공이 사람의 건강에 일으킨 작용을 누구도 호시할 수 없으며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일부 의사는 어쨌든 비교적 고집스러우며 그는 기공을 믿지 않습니다. 기공이 제기되기만 하면 그는 말합니다. 그가 하는 말도 아주 사람의 말문을 막히게 하고 억지이며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당신들 기공이 병을 치료한다면 우리가 의사를 해서 뭘 하겠는가? 이 한마디입니다. 이건 너무나 억지이며 또 사람의 말문을 막히게 합니다. 어떤 기공사는 말문이 막혀버렸으며 해석하기 힘들었고 말하기 힘들었습니다. 사실 기공이란 수련자가 귀를 이용해 수련의 방법으로 병을 치료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속인 그 한층의 법을 벗어난 것을 이용해 속인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며, 다시 말해 속인의 일을 간섭한 것입니다. 한 기공사, 한 수련자가 자비심이 우러나와 이러한 일을 하고 소규모로 개별적인 사람을 위해, 일부 비교적 괜찮은 사람들을 위해 이런 일을 하며 소규모로 사회상에 큰 방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직업으로 삼아 한다면 절대 좋은 점이 없습니다. 한 진정한 수련자라면 그의 제자에 대해 이렇게 해줄 것인즉 이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기공, 수련하는 이런 것을 사회상에 내놓아 병원을 세우고 건강회복센터를 세우거나 혹은 일부 기공사를 조직해 병을 본다면 당신은 그것의 치료 효과가 일락천장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평소에 병을 봐주면 즉시 나았는데 이번에 그가 병치료를 하는 것도 병원에서와 같습니다. 몇 개 치료 과정을 거치는데 병원의 효과보다 좋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왜 이럴 수 있는가? 다시 말해 속인 중에 이 상태는 함부로 남이 파괴함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초상적인 법을 이용해 무조건적으로 속인 중에 법을 간섭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함부로 속인의 이치를 다 파괴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한층은 바로 이 한층 법중의 것이므로 당신이 함부로 흐트러지게 한다면 이것이 어찌 되겠습니까? 바로 이 도리입니다. 때문에 그것은 병원을 차릴 수 없으며 이렇듯 대면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몇 년 전에 그 기공 열기는 한 특수한 역사 시기의 특수한 상황이며 그 상황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다시 말해 근본적 원인은 병원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그것은 병원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가 없는가? 물론 그것은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정도의 수련에 도달하게 하려면 신체의 무슨 불치병, 불치병을 모두 청리시켜줄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합니다. 이렇듯 높은 것, 그렇듯 높은 경지에 도달한 것을 내놓아 속인에게 병을 제거해준다면 그건 물론 그것의 특이한 효과를 나타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면적으로 속인 사회를 교란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기공사는 병원에서는 병을 치료하지 못하며 약을 먹는 것은 바로 독약을 먹는 것이며 수술을 한다는 것은 살인을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 말도 너무 절대적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기공사는 그가 어떻게 기공사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아는 게 별로 없고 깊이 있게 알지 못하면서도 정의를 내리기 좋아합니다. 병원에서는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병원에서 병을 치료하지 못한다면 누가 병원에 가서 병치료를 받겠습니까? 수술 후에서 그런 것을 떼어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병원에서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이 인정하지 않으면 되겠는가? 약을 먹는 것도 확실하게 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병원에서는 확실히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지금 많은 병의 증상을 진찰해내지 못하며 많은 병의 증상은 진단해냈다 하더라도 치료하지 못하는가? 그 의료수단이 비록 속인의 2층 차면에 요만한 것이지만 인류의 과학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발전함에 따라 발전하는 것으로 그것이 특수하게 발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병은 오히려 속인의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말했듯이 그 병은 업력이기 때문에 어떤 업력은 산처럼 대단히 큰 것으로 치료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어떤 것은 수송관처럼 수송이 되는데 당신이 좀 치료되면 그것이 또 오므로 치료하기가 아주 어려우며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료수단이란 다만 이럴 수밖에 없으며 어떤 병은 치료할 수 있으나 어떤 병은 치료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병원에서는 병이 있게 되면 일찍 치료해야 하고 병이 작을 때 치료하기 쉬우며 커진 다음에는 치료하기 어렵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그것의 도리가 있습니다. 이 병치료를 말한 김에 우리는 또 중의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기공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많은 중의원에서도 모두 기공을 연마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런 가짜 기공을 연마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배우는 학생들을 모두 해치게 됩니다. 이 중의를 말하면 그것은 중국 고대에 아주 큰 작용을 했습니다. 아울러 많은 대의학자들이 나타났는데 그들은 손사막, 화타, 이시진, 편작 등등이었습니다. 게다가 의학서적의 기재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은 모두 특이 공능이 있었습니다. 내가 방금 말했지만 중국 고대 과학은 현대 과학에 비해 현대 서방에서부터 전해온 이 과학의 한 갈래 노선에 비해 훨씬 더 고명하며 만약 그대로 발전해 내려갔다면 더욱 빨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 사람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내가 만약 괜찮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자신의 그것을 관 속으로 갖고 갈지언정 전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해 어쨌든 많은 것들은 보급 상태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서방에 이런 아주 현실적이고 현실적인 것, 오로지 현실 사물 중에 요만한 것만을 인식하는 것에 의해 대체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바로 이 한 갈래의 길을 따라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주 늦다고 말합니다. 중국 고대 의학을 내가 말한다면 역시 현대 과학보다 발달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아마 믿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의 이 의학의 치료수단, 병을 진단하는 수단이 얼마나 높은가? 무슨 CT 촬영을 한다든가, 비초음파 검사를 한다든가, 엑스레이 사진을 찍는다든가 등등등등. 당신의 내장에 있는 병마저 다 당신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라고 말합니다. 내가 말한다면 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화타, 손사막, 이시진, 편작 등등 이런 대의학자들은 당신이 그 의학책에 기자된 것을 본다면 모두 특이 공능이 있었습니다. 그의 천목은 인체를 보완할 수 있었으며 또한 층차가 높은 사람은 여기에 서서 이 사람을 볼 때 한 면으로부터 당신의 네개 면을 보며 또 한층 한층씩 절편해서 당신의 모든 조직을 볼 수 있는가 하면 또 이 공간을 꿰뚫고 다른 공간 속에 병이 존재하는 근본 원인을 볼 수 있었는데 현대의학이 도달할 수 있는가? 현대의학은 도저히 도달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나의 이것은 어디로 가든 거기로 가지고 갈 수 있고 또 에너지원도 소모되지 않는데 당신 그것은 전기가 없다면 쓸모가 없으며 그렇게 큰 것을 당신이 움직이고자 해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나의 이것은 어디든 갖고 갈 수 있는데 당신이 말해보십시오. 누가 더 발달했는가를. 치료 효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치치하울에서 이를 뽑는 한 사람을 보았는데 이건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나를 속이려 해도 속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 조각 천을 땅 위에 펴놓고는 그 위에 한 더미 이를 모아놓았습니다. 이른 아침에 많은 사람들이 공원에서 연공을 하고 나오면서 구경을 했는데 이가 좋지 못한 사람이 뽑아달라 하면 돈도 받지 않고 뽑아주며 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그의 약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 자그마한 약병, 노란 약병은 요만큼 큰데 스트레토마이신을 담았던 약병 속에 노란 약물을 담았습니다. 그러나 발산되어 나오는 기는 노란 것이었으며 아주 짙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당신의 이 이가 아픈 것이 아닌가? 어느 이인가? 좋다. 잘 맞춘 다음 이 약병의 고무마개를 열고는 그 아픈 이에 대게 하고는 그는 당신더러 안으로 기를 빨아들이라고 하면서 뺨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기를 빨라고 합니다. 몇 모금 기를 빤 다음 보아도 그 노란 약물은 전혀 적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마개를 막아 옆에 놓았는데 그 자신은 나의 이 약이 얼마나 신기하다고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더듬습니다. 뭘 더듬는가? 내가 보니 주머니에서 성냥 한 곽을 꺼내더니 성냥개비 하나를 꺼내어 이 사람의 입을 벌렸는데 잠깐 사이에 입을 벌리면서 이 성냥개비로 그 이에 대고 슬쩍 헤집으니 이가 빠져나왔습니다. 게다가 피가 약간 묻었을 뿐 출혈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는 사람을 거절하지 않고 한 사람이 오며 한 사람을 뽑아주었는데 뽑으니까 그렇게 한 더미나 되었습니다. 내가 보니 이것이야말로 이 약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그는 또 현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동북 사람은 알아볼 수 있는데 그는 현지 사람이 아니었고 약을 팔았습니다. 우리가 말한다면 많은 것들은 민간에서 유전되고 있는데 아직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만일 양이한테 간다면 당신은 양이가 선진적이라고 하는데 양이한테 가서 이를 뽑는다면 그럼 큰일입니다. 그 기기는 아주 정밀하고 전기 도금, 크롬 도금을 한 것으로서 그건 자동적으로 회전하는 것입니다. 그 컨베이어로 된 이것은 아주 멋지고 의자도 아주 멋집니다. 그렇다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치료 효과를 봐야 하며 실제적인 치료 효과를 봐야 합니다. 거기에 앉아 이를 뽑으려 합니다. 자, 어떻게 뽑는가? 먼저 마취약을 놓으며 그 마취약 주사를 한 대 맞는다 해서 바로 마취가 되는가? 그 마취약 주사를 맞는 건 역시 대단히 아픕니다. 여기 한 대, 저기 한 대 쿡 찔려서 계속 고함을 지르는데 잠깐 지나서는 어쨌든 마비되었고 마비되었으니까 뽑도록 하자. 어떻게 뽑는가를 여러분은 아마 다 알 것인데 그 큰 집게, 정말로 철로 된 집게입니다.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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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에게 뽑아주는데 잡아 뽑는 것이라. 잡아 뽑다 보니 이 뿌리가 속에서 부러졌습니다. 뿌리가 속에서 부러졌으니 어떻게 하는가? 그 쇠망치와 끌로 마치 목공이 그 끌로 치는 것처럼 탕탕탕 당신에게 내리칩니다. 내리치는 것에 혼비백산할 지경인데 겨우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대단히 고급인 기기를 가져와 뚫는데 하고 뚫을 때 당신의 이 신경은 자극을 받아 정말 펄쩍 뛸 정도입니다. 또 피를 많이 많이 여러 번 뱉어내야 합니다. 집에 돌아가서 한동안 있으면 한동안 보양하고서야 비로소 다시 와서 일을 해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말하는 것으로 누가 더 선진적인가를 당신이 말해보십시오. 물론 이 서양 이야기 어떻다고 얕잡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모두 이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합니다. 내가 말한다면 중국 고대의 의학은 확실히 아주 발달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돌이켜 말한다면 내가 중국 고대 의학이 아주 발달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의 중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중의는 중서 의학이 결합된 산물입니다. 가장 초기의 중의는 이 의학원의 중의였는데 서양 의사가 양성해낸 것입니다. 지금의 진료수단마저 모두 서양 의학의 것입니다. 많은 것은 다 서양 의학의 방법입니다. 물론 우리 이 자리에 중의사가 있지만 당신은 다른 생각을 갖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한 가지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지금의 이 중의는 확실히 이러한 것으로 당신이 아무리 고명하다고 해도 화타, 이시진, 편작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현재 비록 중의가 발전했고 보급되고 있으며 크게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의 정화적인 것은 오히려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받은 것은 다만 경험과 약처방일 뿐입니다. 오늘 말한 김에 나는 이러한 것들을 말했는데 바로 이만큼 말하겠습니다.